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광채와 형상이신 예수님입니다. 기독론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기독론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들어가야 하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먼저 전제되고 이해될 때에만 십자가에서 증시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깊이를 우리가 보다도 잘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사실상 예수님의 신분에 비추어서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밝히려는 것은 아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논리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받아질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인가, 현대인들만의 고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그 이제 철학자들이 그때 많이 쓰는데 물질을 악하다고 봤어요. 물질이 악하다는 것은 창조계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창조계가 악하다는 것은 피조물이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물질로 된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토의 그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서구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책의 하나죠. 그 안에 보면은 이 당시의 도시 국가들에 대한 그 정치, 사회 정의, 또 영혼 불멸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한 풍류가 나오거든요. 그 알레고리가 나와요. Allegory of the Cave라는 그 유명한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풍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동굴 속에 인간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깜깜한 곳이죠. 근데 보이는 것은 그림자만 보여요. 그림자가 얼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이를테면 실체가 아닌 인간의 삶, 또 이 세상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빠져나가야만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동굴처럼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탈출하는 것, 그래야 참 실체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말해요. 관념의 세계죠. 근데 이제 잠시 제가 평을 한다면은 이것은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허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인 사상입니다. 물질계에 대한 이 평가절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과 배치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사상은 인간은 동굴과 같은 세상에서 풀려나야 실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몸 밖으로 나가야 실체를 보고 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대조해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깥에서 오히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물질계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교리죠. 그래서 오셔서 자신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이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후의 성도들은 영원히 몸에서 이렇게 쏙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어디 뭐 하늘 어떤 곳에 어떤 관념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 몸을 바꿔서 새로워진 물질 세계에서 영생할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계는, 이 창조하신 물질계는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1세기,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이 피조계, 창조계의 그 물질된 몸을 가지고 와서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서 거기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일종의 가현설이라는, 가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운명하기 전에 그 영혼이 먼저 떠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물론 플라토의 그런 이데아의 세계를 믿거나 혹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그 이론을 우리가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느끼지 않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그냥 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이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온갖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받다가 십자가에서 당신 십자가에서 빨개벗겨서 못 박아서요. 그런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갔다. 그런 말도 믿어지시냐고요?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씌워서 처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50도 못된 것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대였거든요. 근데 30대에 불과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사렛 예수, 일개 나사렛 목수로 알려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우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주장을 제정신으로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에 또한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구원자로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면 이 세상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또 만든 후에라도 그 세상을 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두시는 거겠어요? 인간들이 그 숱한 타락에 대한 고통을 받고 하는데 그걸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지 말든지 혹은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번식하기 전에 죽여버리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말이지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누구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누구는 구원을 못 받게 하세요? 구원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보면은 만인이 다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징이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죠. 아, 내가 이제 세상에 좀 태어나야겠다 하고서 세상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단순히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죽어야 한다면은 그게 정말 좀 억울한 누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아요. 우선 복음의 주장대로 예수를 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 대속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그걸 가지고 맨날 이렇게 도전을 하죠. 고난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인간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거,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그거죠. 아, 우리 동네에서 그 마리아가 아직 살아있고 다 그래. 그 다 요셉도 알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 선포가 됐으니까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일개 목수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줄 빵은 자신의 살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자 어려운 말이라고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자들은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싫어하고 기독론의 진리가 심오해질수록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기적인 신자들을 외면하십니다. 그 대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끌어 가오리까 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설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고는 듣기 싫어요. 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다 그래서 못마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거슬려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더구나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믿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작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교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당장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안 믿어도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죄 짓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예? 복음 안 믿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 나를 그런 여건으로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셨다면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변호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내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과 예력이 뒤틀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그 판단력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타락한, 이성이 타락하고 내 판단력이 뒤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모든 책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연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만물의 상속주와 창조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를 낮추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나 대신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가 믿고서 하나님이 된 나의 여러 가지 그랬던 생각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적대감을 무산시켜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부터 전해왔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마지막 말씀으로 종결이 됐어요. 예수님 위에는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무슨 특별 계시다, 뭐 이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 말도 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난주에 뭐 편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떤 여자분을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의 말이 하면 한국에 전쟁이 나고 휴거가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베리십이 666이랍니다. 베리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칩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 뭐 지금 표시하는 거, 뭐 짐승의 표 어쩌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 나보고 휴가가 그때 일어나니까 한국 전쟁 나고 일어나니까 같이 휴가하죠. 휴가 못하고 남아있으면 지옥행위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에 마지막 말씀 오셔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알아야 할 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다 정리해서 신약성경으로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후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명하고도 장엄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대행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성부 하나님보다 어떻게 조금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이 피조물인 천사들과 뭐 같다. 예수가 누구냐? 피조물이다. 천사들과 뭐 비슷하다. 좀 낫다.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천사론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도로 흔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장엄한 선포랑 예수님 누군지 아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들 사이에는 단순히 창조의 어떤 대행자로서의 예수와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에센스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다면 예수님도 자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가지셨다면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는 태양의 빛이 항상 있듯이 성자 하나님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본체와 원형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어떻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봤던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다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라든지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드러내신 것을 일시적으로 목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있는 그대로 다 보고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단순히 낙원에서 쫓겨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은 타락하기 이전에 섬겼던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이 가장 불행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의인이라는 선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한 그 인생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란하였고 무질서의 세계였고 흑암이 덮인 것이었죠. 그래서 빛은 생명을 가져왔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세상은 번창하고 신비로 가득한 것이 됐습니다. 불행하기도 인간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손아귀에 불모로 잡혔어요.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요. 죄의 싹은 죽음으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채예요. 하나님 자신의 광채를 발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흠없는 삶이 빛이 돼서 인간들에게 하나의 막 지침이 되고 인도가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영광을 가지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그 빛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는 빛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빛이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모든 물질들이 다 생명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일어나고 호흡이 생기고 생기가 돋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생존하고 번식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불행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채우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시고 어린 양이 거룩한 등불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것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불행하기도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갱신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원래 창조 계획이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 해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아이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게 뭐 타령조인지 한탄조인지 모를 그런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온전한 세계가 하루도 당겨졌구나. 한 주도 더 앞서졌구나. 한 달도 더 앞서졌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거룩한 등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진리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등불이 되셔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생명의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기독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억셉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 사실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압도돼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광채를 발산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광채를 우리가 광채의 그 빛을 하나님의 본체의 광채의 그 현란하고 창을 나는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빛을 발산해야죠. 빛이라는 것은 성격상 발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빛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몇 겹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감춰둘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등불로서의 소명을 다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 됐다. 안내자가 됐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이 암흑에는, 김암흑에는 아무 성도는 켜서 세상에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노라.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고 영접하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빛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비치는 빛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요. 우리 교회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을 발로 밟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주 큰 죄를 날마다 짓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고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걸 내가 반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어떻게 반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반사해줘. 죽은 다음에 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뭐 빛 반사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둠의 빛을 비추고, 불의의 빛을 비추고, 가난의 빛을 비추고, 가슴 아픈 사람에게 빛이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소명, 그 뭐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소명이지, 뭐, 나 개인에게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아,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비춰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 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현재 이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등경 위에 둔다. 마라리 두지 않는다. 이 밑에 두지 않는다. 빛을 쌓을 수 없다. 빛을 감출 수 없다. 빛이거든 빛이 되거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전을 하고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거든요. 그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수백만이다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제도로 달렸더라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빛을 발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작은 반딧불이라도 태야죠. 그래서 이 빛을 반사하는 반딧불은 작아도 멀리서 볼 수 있어요. 한 개의 작은 반딧불이, 하나의 작은 선행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다 하시겠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는 이 세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눈이 쏠리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그 집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사회에서 시작돼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은 작아도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죠. 한 개의 작은 반딧불이 길 잃은 자에게 소망의 불빛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작은 반딧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한 불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학생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같이 또 오랜만에 와서 같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저쪽 집에 그 애를 가진 어머니가 내 친구 그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서로 뭐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런데 야 아무개 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를 손을 들고 와서 야 네 자식이 우리 애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애가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됐어. 자식 똑바로 길러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부인이 2층을 올라가서 야 내려와 그랬어. 그 애를 데리고 내려왔어. 그 애를 보니까 더 터졌어. 더 맞았어. 더 엉망이야. 근데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애를 시키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보고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랬어요. 자기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왔어. 보니까 상대방이 더 피해를 입었어. 자기 아들이 더 많이 때려줘서 애를. 이런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께서 빛이 되게 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그 후에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 말을 더 주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아요. 교회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개도끼니 뭐니 뭐 개만도 못한 개도끼 뭐 기독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진짜 대동단결해서 온 교회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뭐 교회 지도자라면 신문에 대서 특별을 하겠어요. 그게 아주 광고 그냥 돈 많이 내고 광고를 내겠어요. 왜? 무슨 광고냐? 전 교인들 회개하자고. 회개 운동 회개하자고. 그리고 온 교회 공문 보내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국가에 사과하고 사회에 사과하고 예? 다 그렇게 해서 잘못한 거 줄줄이 다 적고 예,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일하고 실수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세상도 기뻐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기를 아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도 나는 뭐 안 다니지만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고 자식들 보고도 교회 간다 그러면 반대를 안 하겠죠. 사과할 줄 아는 것,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참 용기입니다. 저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좀 자주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진짜 제대로 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작은 반딧불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형실을 보고서 세상이 믿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거룩한 빛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구원에 대한 복음의 이 진술은 아주 신비해. 들을수록 신비합니다. 들을수록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신비는 나를 무지하게 하거나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비는 알수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합니다. 내 삶에 생기가 돌고 소망이 피어나게 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도 용기를 얻게 합니다.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은 불행한 이 세상에서 작은 등불로 사는 그 삶이 행복하다, 그것이 보람되다 하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시켜줍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 원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